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 접어든 가운데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8일 가자지구에 추가 보복 공습에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 정부 본부와 무기 생산 공장, 은행 두곳 등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밤새 공격을 계속하며 테라비브를 포함한 몇몇 도시에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하마스는 전날 새벽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키는 등 수년 만에 가장 큰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조나산 컬리커스 중령은 이스라엘에 침투한 하마스 무장대원이 1,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숨어있는 무장대원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최소한 25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에서도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최소한 256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1,788명 중에서 어린이가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8일 레바논 국경에서 또 다른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도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박격포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 역시 대응 포격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하마스가 주도한 기습 공격은 비양심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며 명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며 우리는 결코 그들의 뒤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요르단 국왕과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안보 관리들 역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잇따라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7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스라엘군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스라엘 방어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무차별적인 공격과 테러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주에서 7일 오전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자연재난국은 8일 성명을 내고 전날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으며 1,300채가 넘는 주택이 지진으로 완전히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현재 건물 잔해 속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경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헤라트는 아프간의 문화 수도로 여겨지며 현재 약 190만 명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5시간 동안 여진이 8차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을 집권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 관계자들은 8일 인도주의 단체 대표들과 회담해서 이번 지진으로 12개 도시 마을이 붕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은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해 6월에는 팍티카주에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중국을 찾아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촉구했습니다. 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슈머 의원은 전날 상하이에서 천진잉 상하이 당서기와 만나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 공급망 등 분리를 할 의사가 없다며 또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갈등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며 미중 경제 성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문망은 청진잉 书记가 슈머 의원에게 미중 관계 안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천 서기는 중미 관계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건전하고 안전된 양국 관계는 양국과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포, 빌 캐시디, 존 케네디, 존 오소프 상원 의원 등은 전날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유한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에 대해 반발하는 담화를 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해 담화를 낸 데 이어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4일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양상이 미사일 발사에 집중된 듯 했는데요. 이제 외교전으로도 확산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에는 미사일 등 발사를 통한 군사적 도발보다는 외교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동안 미사일 도발에 집중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대로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미 또는 반서방 국가와의 연대나 담화 등 대외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말하자면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자신들이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것보다는 변화하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맞춰서 북한이 대응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국제정세 속에서 스스로의 외교적 공간이 좀 더 넓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었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과 적대관계에 있고 또 중국 역시 타이완, 남중국해 그리고 무역 문제 등으로 미국 등과 전략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이 활동 공간과 중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나라들과도 한미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지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그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 국방성의 담화는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인데요. 혹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WMD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 기자가 그러면 미국의 이 보고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그 2023 대량 살상무기 WMD 그 대응 전략의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무기 말고 재래식 무기 말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상황무기 같은 것은 모두 그 대표적인 대량 살상무기죠. 말 그대로 그 대량 살상무기는 한 번 사용되면은 한두 명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커다란 그야말로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국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미 국방부는 전 세계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위험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아, 이번에 나온 그 전략 보고서도 아, 그런 차원의 이제 보고서고요. 역대 이제 세 번째 보고서고요. 2013년에 내고서 이번에 나온 것이 아, 9년 만에 다시 나온 그 보고서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한 나라만을 꼭 집어서 지금 뭐 분석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을 두루 아, 평가하는 분석하는 이런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현재 그 핵탄두 숫자를 상당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 중국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의 핵탄두를 배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 실렸고요. 아,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그 북한의 그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서 아, 북한은 지속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어, 몇 가지 그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2022년에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하고 핵무기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그 사용할지 그 규정을 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서 동시에 북한이 계속 그 같은 규정 외에도 핵 역량 그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미 본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위협하는 단거리 중거리 ICBM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북한은 그 전쟁 이런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 이런 언급을 했고요. 아, 핵무기뿐만 아니라 아, 북한은 그 수천 톤의 생화학무기, 독가스 같은 거죠.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은 그 1990년 이래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영어로 BWC라고 하는 건데 이 협약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함께 했습니다.
네, 이 국방부 보고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뭐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평소 하던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 보고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루고 이것을 실전 배치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ICBM에 장착해서 미 본토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라는 것이죠. 그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국방부의 이 WMD 대응 전략을 보면 북한이 그동안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계속 개발하고 또 강화해 오면서 그 이를 통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느 때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북한이 지금 이제 핵무기 그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유사시에 언제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담화를 내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뭐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좀 전 과정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29일 그 오전 10시에 비악산과 북한 이런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대강 그 회의 제목 또 참가국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그 북한의 핵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문제, 즉 그 북한의 그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것,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그 ICBM 발사할 적마다 과거에는 이것이 그 제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난해 봄부터는 중국,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제재를 못 하고 이것이 무산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여기서 아마 그 미국 등 아, 그 서방국들이 여기서 얘기한 것이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아, 무산될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기 된다. 아, 그리고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아, 체제가 와해될 그럴 소지도 있다. 아마 이런 내용을 그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많고요. 네. 아마 이것을 아, 북한에서도 아,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30일 날 아, 최선희 외무상이 아,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그 회의 이런 것이 아, 엄중한 주권 침해다라며 상당히 비난을 했는데 아,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같은 움직임이 자신들은 핵무기 보유를 이미 헌법에까지 이제 명기를 했는데 아, 이것은 아, 북한에 대한 그 주권 침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미국은 이제 북한의 핵 보유는 지금의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를 거듭 요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북한의 이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NPT 체제 하에서 북한은 이것이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UN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이런 주장이 말하자면 통하게 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핵 보유국 문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핵 보유국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NPT 체제 핵확산 금지 조약에 근거한 핵 보유국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NPT 체제에는 근거하지는 않지만 그냥 핵을 가진 그야말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그 NPT 체제에 근거한 핵 보유국을 말씀을 드리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전부 다 핵 보유국입니다. NPT 체제에 근거한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1945년 아시다시피 그 2차 대전이 끝날 때 최초로 미국이 그 일본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사용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강대국들이 덩달아서 그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NPT 체제 핵확산 금지 조약이 발효된 것이 196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미 핵무기가 사용되고 거의 한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NPT 체제가 발효된 거기 때문에 예. 당시 NPT 체제에서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68년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NPT 체제에 근거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을 했고요. 예. 이 밖에도 다른 그러니까 NPT 체제에 근거하지 않고 나는 NPT 체제에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핵을 개발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처음부터 NPT 체제에 들지 않으면서 핵을 가진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이지만 그 국제적 지위는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한은 좀 더 특이한 경우입니다. 북한은 처음에 그러니까 1985년에 NPT에 가입을 했다가 2003년에 탈퇴된 이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지금 190여 개국이 지금 그 NPT에 가입했는데, 북한은 최초로 NPT에 가입을 했다가 핵을 개발하고 탈퇴한, 굉장히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NPT에 가입도 안돼 있고,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나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물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거나 또는 핵 보유국이 핵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나 핵가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바로 핵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NPT 체제의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에 핵을 개발한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NPT 탈퇴 자체로서 핵 보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미 핵 보유국 NPT 체제 하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의 말하자면 핵 관련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과는 달리 앞서도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이제 NPT 체제 바깥에서 핵 보유를 하게 됐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도 여기에 이제 일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국제사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핵 보유국을 9개 나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에다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떠오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9개 나라가 핵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상당히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이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됐는데 북한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핵화 협상도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핵 고도화를 핵 무력을 명시한 법률에 명시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핵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으로 해서 사실상 자신들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국제사회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10월의 외교 안보 일정 주요한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달 중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자, 최선희 외무상과 만날 건데 과연 어떤 문제를 논의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의 10월 초 평양 방문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은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시기는 명확하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후속 논의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우주개발과 관련한 러시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대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들이죠. 탄약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CBS 뉴스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지난 5일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무기 공급을 이제 시작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그 미국 CBS 방송이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그 포병 무기를 러시아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발언들이 좀 그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 뒤에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미 국방부하고 백악관은 추가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전부인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고 또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국방부와 백악관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을 텐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추가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한 이런 거고요. 따라서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 그 국방부 그 일선에 나가 있는 그 정보계통이나 이런 쪽에서 북한제 그 포탄이나 탄약 이런 것이 발견이 됐지만, 이것이 그 과거에도 북한이 그 러시아의 그 포탄, 탄약 이런 것을 그 제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들어온 것이 지금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그 북러 그 정상회담 이후에 들어온 것인지, 이것까지는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백악관 또 국방성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추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또 하나,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는데요. 여기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무한대의 상호 협력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그동안의 밀착을 계속해 왔고요. 이 두 양쪽의 지도자의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들과 사실 적대관계 속에 대립을 하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도 미국과 서방국들의 말하자면 해외 문제, 앞서도 얘기한 대로 또 그 남중국해 문제, 또 무역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하면서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또 경제협력 방안,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재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중요한 활로로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경제협력 방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입장이 사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과 서방국과는 아주 상당히 정반대의 해결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두 정상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의 말하자면 해결 방안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 내지는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북한은 10월에 군사적 자위성을 쏘겠다고 밝혔는데요. 언제 쏠지 뭐 날짜를 뭐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노동당 창건일, 그러니까 10월 10일 전으로 혹시 쏘지 않겠느냐, 그런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점이 지금 어떻게 될 예견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난 5월 그리고 8월에 군사정찰 위성을 쐈지만 두 번 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번 8월에 그 실패했을 적에 북한이 담화를 내면서 10월에 또 쏘겠다, 이렇게 그 단언을 했기 때문에 그 외부 전문가들은 10월에 쏜다면은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전후에 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망들을 당시 많이 내놨는데요. 언제 북한이 쏠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하나 그 특별한 지금 조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제해사기구 같은 쪽에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언제 어느 쪽으로 그 쏠 테니 알고 있어라 이런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국제해사기구에 이 같은 사전 통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그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다만 그 한국의 그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그 정찰위성을 쏜다면 10월 10일부터 26일 사이에 쏠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왜 26일인가 그러고 봤더니 26일이 그 중국에서 그 1대1로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가 열립니다.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중에 쏘기지는 않을 거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10월 10일 당 창건일과 중국의 1대1로 정상회의 그 기간 중에 그 이전에 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아직 그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얘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정말 참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이 백악관이 그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가 11월 달에 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백악관은 그 시진핑 주석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특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즉각적인 논평을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중국 측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성명을 통해서 이 양측이 지금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양측은 선의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중국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갈등을 좀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두 정상이 대면 직접적으로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이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였거든요.
네.
당시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났었던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1년 가까이 회담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 정상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시 주석이 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 또 한국은 일본, 중국과 연내에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회담이 과연 잘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네, 한 가지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네.
3국 정상회의라고 그러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은 다른 것은 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지만 이 한중일 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주로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건 아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
원래 그 한중일 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각국의 그 중국의 총리, 일본의 총리,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이렇게 한중일 그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서 주로 경제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매년 열기로 했던 이런 것인데 2019년을 마지막으로 그 뒤로 그 코로나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약 3년간 이거 열리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이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단 그 일단락 되고 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해부터 이것을 좀 추진하자 이런 것이고요. 올해 그 몇 달 전에 한국, 일본, 중국에서 그 서울에 모여서 차관복급 회의를 열면서 이 문제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세 나라가 다 좋다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그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 나오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로 지금 뭐 일정이 지금 서울이 원하는 것은 서울에서 12월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12월에 열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리고 예.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 참석해서 한중일 그 정상회담이 서울서 12월에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큰 지금 그 부정적인 이런 움직임이 이런 거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12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에 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 북한 운동 연합 같은 단체들이 앞으로 대북전단을 자유롭게 살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지금 뭐 통일부 입장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이번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제 앞으로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사실상 이 관련 그 대북 단체들은 자유롭게 전단을 날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헌재의 결정문에도 보면 이것이 이제 적병 지역의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위협 또는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경찰 병력이나 이런 행정력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으로 아무 때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는 또는 적경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행정력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인데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그 합법적인 행위라는 그런 판결이 난 만큼 그 대북 단체들 앞으로 필요하면은 언제든 전단을 살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과거에 북한은 바로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해서 2014년에 연천 고사총 사격을 한 적이 있고 또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도 일으켰는데 저 지금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점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이 지금 어떻게 예견하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헌재가 이것에 대해서 그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그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도 그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그 서울의 상황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전단을 날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묵인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이것을 이유로 그 문제를 삼거나 또 대남 위협을 가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뭐 고사총을 쏜다든가 이런 종류의 그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라면은 한국 정부가 지금 입장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한국의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그 대남 위협, 도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잘 그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 식량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작황이 어떤지 어떻게들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는 그 한반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태풍도 뭐 몇 개가 지나간 놈 상당히 일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태풍이 입은 것은 주로 그 남한 한국 쪽이었고 북한은 9월경에 강원도 일부를 좀 그 태풍이 휩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상당히 그 날씨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이 올해는 사실은 중국에서 비료를 많이 수입을 해서 그 열심히 굉장히 그 비료를 많이 공급을 그 농민들에게 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그 전략적 고지라고 해서 12가지 그 고지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농업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많이 해서 식량을 많이 만들어서 문제에서 좀 해결하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사정이 좀 과거보다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이 그 쌀을 약 207만 톤 그 했고요. 다른 곡물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451만 톤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밀농사도 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네. 비료도 많이 좀 투입이 됐고 또 일기가 상당히 그래도 그 작년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아마 451만 톤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다는 소식, 10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일정, 그리고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솔직한 퍼스트 레이디, 행동하는 퍼스트 레이디, 바로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부인 베티 포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티 포드는 유방암 투병 사실을 공개해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고요. 나중에는 술과 약물에 중독됐다는 사실까지 털어놓고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시설도 세웠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베티 포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덕분에 유방암 검사를 받을 많은 여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안주인이 가진 힘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 개인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퍼스트 레이디란 자리의 힘을 말입니다.
네,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 부인 베티 포드가 자서전에 쓴 내용입니다. 베티 포드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런 사실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베티 포드는 유방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것이
퍼스트레이디로서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일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덕분에 많은 여성이 제때 유방암 검사를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포드 대통령 도서박물관의 제임스 크라사스 부관장의 설명입니다.
포드가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베티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베티 포드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거리낌 없이 공개했는데요. 그전에는 여자들이 유방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만의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쉬쉬했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방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유방암 얘기를 하는데 1974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격으로 유명한 베티 포드는 1918년 4월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장 부품을 파는 영업사원 윌리엄 블루머의 이남 일녀 중 막내였는데요. 어린 시절에 베티의 꿈은 무용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티가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로 이사했습니다. 여기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칼라 트레비스 무용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뒤 버몬트주에 있는 베닝턴 무용대학을 나온 뒤 뉴욕 맨해튼의 마사그램 무용단에 들어갔습니다. 마사그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안무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티가 마사그램 무용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모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티가 뉴욕 대도시에 혼자 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했죠. 6개월만 집에 와서 지내보고 그래도 꼭 다시 뉴욕에 가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말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베티는 다시 뉴욕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의 모델 겸 의상 구매 담당자로 일하면서 무용도 계속했는데요. 그러다가 24살 때 윌리엄 워런이란 보험 판매원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정도 살다가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즈음에 두 번째 남편이 되는 제럴드 포드를 만났다고 제임스 크라사스 부관장은 말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당시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지에서 최고의 신랑감이었을 겁니다. 포드는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싸웠고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였거든요. 고등학교와 미시간 대학교 시절에 미식축구 영웅이었습니다. 베티와 제럴드가 서로 잘 몰랐는데요. 중간에 서로 아는 친구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베티는 처음에 제럴드의 전화를 받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게 1947년의 일인데요. 처음 만난 뒤로 두 사람이 계속 사귀다가 1948년에 결혼했습니다.
1948년 10월 15일 그랜드 래피지의 한 교회. 베티는 초조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결혼식 가객이 다 모였지만 정작 신랑이 될 제럴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결혼식 시간이 지나서야 허둥지둥 모습을 드러낸 제럴드. 간신히 예복은 갖춰 입었지만 구두는 진흙투성이었다.
제럴드 포드는 1948년에 미시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자신의 결혼식 당일에도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그만 결혼식에 지각하고 만 겁니다. 신혼여행도 미시간 대학교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공화당 선거 집회에 참가하는 걸로 대신해야 했는데요.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당당히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 뒤 1973년에 부통령 자리에 오를 때까지 연속해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1965년부터는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를 지냈는데요. 너무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아내 베티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시 포드 대통령 도서박물관의 제임스 크라사스 부관장의 얘기입니다.
When she said she would accept his hand. 베티가 제럴드 포드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럴드 포드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평생 다른 여자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말이죠. 제럴드가 하원의원 시절에 집을 많이 비워서 베티가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베티 포드는 백악관에 들어와 살면서 그때만큼 남편을 자주 본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서는 제럴드가 혼자 여행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베티는 백악관 생활을 무척 즐겼습니다.
하지만 포드 대통령 부부가 처음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미국 역사상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통령과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유일한 인물인데요. 1973년에 스피로 에그뉴 부통령이 과거 탈세 문제로 사임하면서 포드가 부통령에 임명됐고요. 다음해인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By the time Richard Nixon came under siege,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렸을 즈음에는요, 백악관이 이미 벙커 심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자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주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놓았던 건데요. 하지만 포드 대통령 부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놨고요. 대통령 부인 베티 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드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1975년 베티 포드는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했는데요.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대마초와 혼전 성관계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서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베티가 60분에 나가서 한 얘기를 듣고 최소한 천만 편은 잃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관련 기사를 읽고 나서는 2천만 표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포드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퍼스트 레이디 베티 포드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베티 포드가 지나치게 솔직하고 개방적이라면서 퍼스트 레이디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고요. 일부 미국인들은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얼마 안 가서 바뀌었는데요. 퍼스트 레이디의 솔직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대통령 부인의 솔직함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된 겁니다. 포드 대통령 도서 박물관의 제임스 크라사스 부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At first, people said she was a detriment to...
처음에는 베티가 포드 행정부의 방해물이었지만 중반쯤에 가서는 오히려 자산이 됐습니다. 베티 포드는 신선한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이전 퍼스트 레이디들과는 달랐죠. 유방암 예방이라든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기금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를 뺀다면 그때까지 어느 퍼스트 레이디보다도 더 많은 일을 옹호했을 겁니다.
I believe the Equal Rights Amendment is a necessity of
베티 포드는 또 ERA, 그러니까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또 좀 더 많은 여성을 정부 고위직에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가정에 남아서 주부 역할에 충실하기로 한 여성의 결정도 존중했습니다. 포드 대통령 부부는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뒤 백악관을 떠나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베티 포드가 다시 한번 솔직함으로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Good afternoon. I'm Betty Ford and I'm an alcoholic.
내가 진통제뿐만 아니라 술에도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가족의 권유로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베티 포드는 다른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1982년 10월 캘리포니아주 렌초 미라지에 중독자 재활을 위한 시설인 베티 포드 센터를 열었습니다. 제임스 크라사스 포드 대통령 도서박물관 부관장은 베티 포드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could arguably say that Mrs. Ford saved so many people.
베티 포드는 미국 역사상 어떤 퍼스트 레이디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을 지낸 사람이 약물 중독자고 술 중독자란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나 역시 밝힐 수 있다. 더 이상 감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베티 포드는 여성뿐만이 아니고요. 전 미국인, 나아가서 전 세계인에게 유방암과 약물 중독, 술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8대 퍼스트 레이디 베티 포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 카터 편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분쟁과 관련된 모든 성폭력 행위와 관련 정의와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월에 테러 조직인 다에시 지도자 2명을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수 민족인 예지디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예지디 여성과 소녀들의 납치와 노예화에 책임이 있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The designation of these two individuals was a historic action marking the first tim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두 사람을 제재한 것은 역사적인 조치라며 이는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이 미국의 제재로 이어진 최초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행방불명된 2,700명 이상의 예지디 여성과 어린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유엔 기관과 파트너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As just one example, many of the people residing in the Al-Hol and Roe displaced persons camp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한 가지 예로 시리아 북동부의 알홀 및 로지 난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슬람 국가 ISIS 전사의 가족들 또한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의 피해자 및 생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용소의 상황은 인도주의적, 인권적, 안보적 위기를 구성하며 각국이 자국민을 긴급히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구금된 이슬람 국가 전사들과 알홀 및 로지 수용소의 실향민들의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고 더 이상의 인권 유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아프리카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And we're deeply concerned the string of military takeovers in the Sahel will hamper the fight against terrorism.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리고 우리는 사하라 사막 이남인 사헬에서의 일련의 군사 점령이 이 지역의 테러와의 싸움을 방해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아프리카 파트너들에게 다에시와 알카에다의 관계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유능한 법 집행과 광범위한 보안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호라산을 포함한 테러 조직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모두에서 공격을 감행하려는 야망을 계속 갖고 있으며 자신들이 파괴적인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테러와의 싸움에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